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본문을 이제 붙들고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을 설교할 것인가. 처음 생각은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12명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3주에 한 번씩 하다 보면 10월 돼야 끝날 것 같아서 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제자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그 목적 한번 돌아보았고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제자로 세움을 받는데 주님께서 가장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동거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훈련 받아서 주님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받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좀 많지만 아주 압축해서 8개월, 10개월 할 내용을 한 주에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12명을 그래도 한 명씩 안 다룰 수가 없기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름 한번 부르고 넘어가겠기에 한 2, 3분간 간격으로 한 명씩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잠깐 딴 생각하면 딴 사람 되니까 긴장해서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의 아들이죠. 원래 시몬이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라는 명칭을 붙여주셨는데 이것은 이제 헬라어이고 원래 아람어로는 게바, 그래서 성경에는 게바라고 하기도 하고 베드로라고 하기도 하고 시몬이라고도 한다. 직업은 어부이고 성경에 나타난 특징과 그 성격은 굉장히 직선적이고 또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인, 그러나 그 성격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숙하게 되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기질로 사용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요 이제 구절들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 핵심 제자 3명 중에 한 명이었다. 그렇죠? 12 제자가 있으나 주로 3명과 동행하시며 3명을 주로 리더십을 부여하시고 이 3명은 또 다른 3명에게 리더십을 부여해서 아마도 추정하기에는 이 세 그룹이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그래서 각각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훈련을 받고 이 한 명이 또 세 명을, 그렇게 해서 사실 1대3으로 조직이 움직였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초대교회 여러 근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제자 세 명 중에 한 명이었다. 그리고 이제 칭찬받은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상 위험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나자마자 또 닭이 울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예고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시는데 그 부활한 것을 맨 처음 본 제자 사도 중에서는 맨 처음 본 이제 사도였다. 그리고 성령 강림 후에 이제 오순절 설교를 하였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3,000명이 아니라 듣고 회개하고 온 성도가 신도의 수가,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등록한 신도의 수가 3,000이었다. 하면 놀라운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또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환상과 계시를 주셔서 이제 이방인을 향한 그 선교의 지평을 열어놓은 사람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베드로라 이름을 지으시면서 반석이라 칭하셨죠. 십자가 순환을 가로막으려는 그를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을 칭찬받고 곧바로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죽음을 말씀하시니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섰다가 이제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을 받기도 하였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제 낙심하여 막시 낙향한 것처럼 그렇게 그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세 번이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회복시켜 주시면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그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순교할 것을 또 예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마지막은 로마의 로마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교회 역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하여 두 개의 편지를 쓰게 하였는데 베드로 먼저 쓴 것 전서, 나중 쓴 것 후서, 베드로와 전서 후서를 우리에게 성경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도구로 또 쓰임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교훈 여러 가지 있으나 가장 이제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주님께 다시 나오고 주님께 회개하고 참으로 뉘우치게 될 때에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삼고 초대교회에서는 배교하였던 사람들도 이 베드로의 그 사례에 참으로 위안을 받아서 다시 돌아온 허다한 사례가 있다 교회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도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일까지 가야 됩니다. 12명의 사도를 한번 돌아보며 나의 성향, 나의 성격, 기질은 누구와 같은가 한번 이렇게 체크도 해보시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 말고 나랑 비슷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별명은 그의 형제 요한과 함께 보안어게 우레의 아들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죠.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이종 사촌지간이다 보겠습니다. 요즘에 그 새벽기도 나갈 때는 요압이 저 개인적으로는 관심을 많이 끄는데 따져보면 고종 사촌지간이거든요. 여기는 이종 사촌지간이다 하겠습니다. 자, 성격은 굉장히 야심이 있고 좀 성급하고 충동적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비판도 잘하고 정죄도 잘하게 된다. 이런 모습들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성숙하게 하시니 전적으로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는 헌신자가 되더라. 생애의 주요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이제 역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 세 명의 핵심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졌다. 야고보와 함께, 그렇죠? 야고보, 요한 같이 해서 권세를 구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야심을 갖고 있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사마리아의 사마리아 마을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통과해야 되는데 거절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욱하는 성격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 12장 2절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 중에는 제일 처음 순교자가 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잔을 너희가 마시겠거니와 사실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그 영화로운 첫 사도로서의 순교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이 형제를 우레의 아들이라 칭하셨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자면 권력의 자리를 바라보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함께 마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에 그의 최후는 이 땅에서의 최후는 이제 첫 번째 사도 중에 순교자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주님 곁에 가까이 간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베드의 아들 야고보를 통하여 얻게 되는 교훈,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처음에 서원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언제든지 자신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만 첫 자식이 생기고 나니까 좀 부담스러워집니다. 차라리 결혼하지 말걸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쓰임받겠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진정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그의 형제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같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야망이 있는 모습, 타인을 쉽게 정죄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 의하여 성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격하고 거칠고 직선적이었던 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변화되니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 형제가 같은 본문으로 나오고 있기에 세 명의 제자 중 핵심 제자 중에 한 명이었고 주님께 권세를 구했습니다. 예수를 배척하는 사마리아 동네에 불을 내리겠다고 말씀하다가 예수님께 야단을 맞기도 하였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이제 그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죠.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인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잔을 함께 마시게 될 것이다.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할 것이지만 진정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어찌 본다면 우리 주님을 가까이 모셨던 사람으로서는 가장 큰 영광 중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어머니를 부탁받는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한몸에 받는 그러한 영예를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어머니를 모시기도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반모섭에 유배되었다가 이제 성령의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쓰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사면되어서 네르바 황제 때에 에베소로 돌아와서 말년을 누리다가 순교하지 않은 제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요한을 통하여서 다섯 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의 인생을 통하여 받게 되는 교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강직하고 직선적이고 다혈질의 사람을 진정 사랑의 사도로 바꾸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며 주님 손에 붙들린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충분히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여 우리에게 약점이 없겠습니까? 지금 나온 제자들도 다 약점을 성경이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데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는 각각의 약점과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의 강점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의 약점을, 저의 단점을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단점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나의 단점, 약점을 변화시켜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며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이죠.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형제이기 때문에 묻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중요한 세 명의 제자를 먼저 하고 그리고 안드레부터도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와 형제이기에 직업은 어부이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보이는데 안드레는 우리 중에도 그런 분 계십니다만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안드레가 나올 때마다 사람을 예수님께 하여튼가 데리고 옵니다. 전도하는 거죠. 하다못해 누군가 예수님을 뵙자고 해도 다른 제자한테 물어봤는데도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되는 그런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 사람을 인도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를 즐겨하고 좋아하는 또 잘하는 이 유형 정말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쉽지 않지만 또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성결 구절 등에서 몇 가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점은 사실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낸 그런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말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분이다 하니 그 중에 따라가는데 요한복음 1장 40절 말씀 요한의 말을 듣고 즉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예수를 만나자마자 자기 형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드레를 보고도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이제 교회 사회에서 내려오는 전승으로는 헬라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다. 그의 인생의 교훈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느 때든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빌립입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같은 이제 베세다 출신으로 직업은 어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의구심이 많은 그런 태도를 좀 보이게 됩니다. 머리로 딱 생각하는 거죠. 이게 기적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은 의심하고 과연 될까 이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래서 당시에 헬레니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의 이름 역시 이제 헬라식 이름인 것이고 나다나엘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는 이를 전도한 것으로 모아서 헬라 문화에 깊숙이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증언하죠. 그리고 이제 이래서 나다나엘은 또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제자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 주님께서 먼저 떠보십니다. 빌립에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빌립은 이리저래 말하고 마지막 대답은 이겁니다. 부족하리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는 모든 다 모아가지고 해도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부족합니다. 라고 한번 떠보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십니다.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 것이다 말하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 보고 생각하는 것 말고 직접 보여주시면 그때야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바로 이 말씀. 나를 보았는데, 그렇죠?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빌립은 시에라볼리에서 순교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교회사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의 교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덮지 말고 하나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 빌립은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고 하면서 오히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주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다. 궁금한 것 물어보는 건 절대 불신이 아닌 것이고 물어볼 때 또 적극적으로 궁금해할 때 또 찾아보고 또 노력할 때 더욱더 풍성한 신앙과 이해를 누릴 수 있다 교훈입니다. 다음 바돌로매입니다. 아까 잠깐 넘겼던 나다나엘 교회사 전통적으로 이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바돌로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돌로매, 돌로매의 아들 다른 근거들을 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이 언급이 되고 이제 바돌로매를 전도했던 빌립은 같은 묶음으로 항상 움직이게 된다 하겠습니다. 그의 성격은 정직하고 강직하고 그리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인다. 처음에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했을 때 나사렛 출신이라 해서 믿지 않았었지요. 직접 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곧바로 믿고 인정하고 믿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제 정직한 사람이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아들이다. 이렇게 그의 속을 보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교회사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교훈, 예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사람의 특성이 하나, 정직한 사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반 6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제자가 나의 모습과 비슷한가 한번 잡아보셨습니까? 이제 나머지 6명 갑니다. 일곱 번째, 마태입니다. 레위라고도 불리죠. 직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리입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천시의 대상이었지만 그거는 사람들의 평이고 실제 자신은 그를 통하여 누리는 부로, 그렇죠? 살면은 굉장히 많은 부유를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결코 그러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죠.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진정한 만족,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세리들의 모임에 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지평이 넓어져가게 되기도 합니다. 진정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죄인으로 지탄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 가시는 길을 그가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다양한 계층과 성향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의 마지막은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추정이라는 것은 교회사의 전승인 것이고 또 확실한 것은 믿음의 대상은 성경의 기록인 것이고 나머지는 추정이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교훈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전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하여 귀하게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도마입니다. 도마는 비교적 유명하지요. 디두모, 즉 쌍둥이라 불리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한 용기를 보이는 그런 본문도 있고 또 회의적인, 회의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잠시 물러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다 만류합니다. 그때 이제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죠.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지라. 다 겁나서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같이 죽으러 갑시다 라고 앞장서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많이 보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이거는 아니고요. 또 다른 또 유형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만지기 전까지는 내가 들어서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나타내 보이시면서 내가 보고서야 나를 믿느냐. 그렇죠? 나를 못 보고도 믿는 자가 진짜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또 인도에서 또 선교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교회사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제 담대한 용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 회의에 빠질지라도 우리 주님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고 주님을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약점도 때로는 회의하고 때로는 범민하는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극복해 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며 확신 가운데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당시 야고보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듯 합니다. 우리 철수 뭐 이렇게 하는 영의하는 것처럼 요즘은 제가 어릴 때는 제일 많은 이름이라고 요즘은 다르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또 작은 야고보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주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때 남아서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남성은 없었으니 오직 한 명. 그렇죠? 나중에 나오는 요한. 작은 야고보와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다른 부분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추정해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사에서는 애굽, 이집트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다데오입니다. 야고보의 아들 혹은 다른 유다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 세 군데의 제자의 목록이 있는데 서로 교차되는 것 다 빼놓고 추정했을 때 요 다데오는 누가복음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유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데오입니다. 이제 그 직업과 성격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불투명하고요. 생애 주요 기록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 가룟인 아닌 유다가, 즉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그렇죠? 다른 유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 즉 다데오를 말합니다.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나타내는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제자들에게는 잘 가르쳐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 주님께 묻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면서 신실하게 동행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성장해 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세. 결국 성도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쫓아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물어가지만 궁금한 것이 해결 안 됐다고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믿고 쫓아가는 것, 이게 제자의 자세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번째 시몬입니다. 이 개역 개정판 나왔을 때 처음에는 오자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나안인 시몬 이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대로 해서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아람어로서 셀롯 땅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이런 주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출신 지역의 사람을 지역을 말하는데 여기는 출신 정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셀롯 땅 혹은 열심당 가나나인 다 같은 표현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열심당에 속해 있는 이들은 극단적인 민족주의 계열에 속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시몬도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는 교회사의 전승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 사람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주님이 지나가다가 부르시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제자들 가운데 주님은 12명을 따로 세우신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중에는 각자의 생각하는 목적들이 인생관 가치관이 있었죠. 그런데 출신을 보자 그러면 가나나인 시몬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은 둘 다 열심당에 속한 극단적인 민족주의 계열에 속한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던 예수가 아니니 팔아버렸,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자신의 목적을 버리고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비전을 따르는 자가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출발점은 같았지만 정반대 길을 걸어간 마지막 사람 유다입니다. 가룟 이것을 이제 어떤 지역이라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 근래의 연구에서는 많이 합의가 되는 것이 이스가리옷 요거의 앞자를 따면 이제 시카리 요것을 다른 표현으로 가룟 이렇게 표현한다 해서 그 헬롯 땅 즉 젤롯파에서도 셀롯에서도 가장 극단 계열에 속해 있는 시카리파의 일원이었을 거다 추정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열심당 안에서도 더 과격파 가장 극단적인 그래서 평소에도 이제 친로마파 친헬라파 예를 들면 세리마테 뭐 이런 사람들 암살하기 위해서 이 작은 단도를 가지고 다니는 극단주의 계열에 속해 있는 그래서 시카리는 주로 암살 때도 운영했던 그런 극단주의 무장 세력들입니다. 이제 유다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고 탐욕도 많았다. 이제 뭐 더 이상 그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죠. 나사로를 살려주신 부활시켜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그의 누이 마리아가 나들을 그쳐 한근을 발에 부으니 300데나리온 이 돈을 그렇게 낭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주로 구주로 모시고 메시아로 모시고 훈련받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그런 이념 자신의 목적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 그것이 개인의 돈의 목적이었든 어떤 자신의 단체를 돕기 위한 것이었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그리고 비참한 자살로 최후를 마치게 되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배신할 것을 또 예고하셨다. 그렇죠?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같은 열심당에서 왔지만 시몬은 감화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갔고 유다는 자기 길을 갑니다. 또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 베드로는 참회하고 돌아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이는 귀한 리더가 되었으나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주님의 용서 기회마저도 스스로 막아버리고 그렇게 갈 곳으로 갔습니다. 실수하고 범죄하지 않는 것 중요하나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도로 시작해서 배신자로 생을 마친 유다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가장 추악하게 사용해서 파멸한 그런 반면 교사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2명입니다. 맨 마지막 가룟 유다 빼고 11명 중에 누구와 닮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열두 제자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팔아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셔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한없이 의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충성을 다하지만 어떤 때는 나태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이 주님과 그렇게 함께 거하는 사이에 성장하고 변화되었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내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제자로서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사역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다른 유형을 가지고 다른 배경을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것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같은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동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여러 가지 모습들 부족한 것은 채워주시고 또 지나친 것은 깎아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확장하여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주셔서 또 변화시켜주시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서울교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놀라운 서울교회 역사를 써가시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참 제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